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우실 테니까 제가 대표로 읽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너의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용서 비유는 그 베드로가 물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와 마지막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두 괄호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읽으면 뭐 너무나 당연한 무한히 용서하고 중심으로 용서해라가 되는데 살아보시면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신약성경 특히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역설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역설이라는 것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부터 존재가, 출생이, 사역이 역설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거부터 시작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중 아무도 그를 메시아일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으며 그가 매 맞고 그가 죽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지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고는 생각을 못하겠다고요. 다 역설이죠. 신약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역설을 맨 먼저 그 생각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잘난 척을 한 거죠. 잘난 척이라고는 좀 미안하지만 한껏 늘려서 이만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횟수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가 나왔는데 일흔 번씩 일곱 번 하려는 거죠. 전부 그렇게 그러니까 매번 해야 돼가 아니라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한 거죠. 넌 죽었다 깨도 못한다 라는 뜻이지요. 그럼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가?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천국이 소개됩니다. 천국이 왜 찾아왔는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해결을 하러 들어온 겁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이 회개한다는 것은 잘 아다시피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것 같이 맡긴 돈을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하다못해 뭘 하라 그랬죠? 못하겠으면 이자라도 얻도록 은행에 갖다 넣어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다른 말로 심판받아야 할, 다른 표현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을 계산으로 회계로 얘기함으로써 다만 그런 어떤 업적이나 유효성이나 유익함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어떤 가치를, 여기서는 화폐로 환산한 가치를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인간된 내적 성숙의 완성된 인격의 가치를 묻는 그런 얘기로 천국을 소개하는데,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천국은 이 임금, 심판을 하시는 임금, 뭘 했느냐고 묻는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 뭔가 맡겼던 거죠. 그 인생에 어떤 기회를 줬던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제대로 했느냐고 묻습니다. 못했답니다. 얼마를 내야 되는데 못했다고요? 1만 달란트 금화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히 지금 환율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모르겠는데 100조쯤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달란트는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데나리온은 아주 싼 돈은 아니지만 하루 임금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고 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용서치 않아서 다시 주인에게 붙잡혀와 옥에 갇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용서라는 것이 우리 설교 때 제가 인용한 것 같이 용서를 할 줄 모르면 용서를 받은 게 아니다. 용서를 받아봐야만 용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서를 하는 것은 용서받는데 묻어들어온 용서하는 은혜다. 용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가 용서를 못 받아들인 거다. 받은 게 있어야 내놓지요. 막연하게 용서를 받은 감동이 내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런 면으로 용서가 나에게 들어와 지나가는 게 용서입니다.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인데 은혜가 나를 지나서 은혜의 목적을 이룹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의무가 따라 들어옵니다. 은혜가 하려는 목적이 따라 들어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뭘 깨달으면 깨달은 내가 그 다음에 하는 반응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이 인과율이 늘 이런 순서로 이해되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 흘러 차고 넘쳐 흐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를 한다 그러면 빛이 나에게 들어와 내가 빛이 되어 내가 빛을 만든 것이 아니라 빛이 된 내가 저절로 어두움 앞에 빛으로 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우리 회계 계산법과 다르다 하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주 특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읽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이 기도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는 말이 일단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체 흐름 속에서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을 갚아주십시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형태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배운 그 용서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꿔놓기 시작했죠. 용서를 해보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할 수 없던데요. 예, 수사적 표현이다. 상당히 억지스럽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과 뜻을 같이 하려면 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나가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게 해줘. 이런 뜻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서를 해보니까 안 돼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됐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는 용서를 했으므로로 읽히지만 해보시면 주님 용서를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꽝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또 성경의 가르침과 함께 해봐야겠는데 예수님의 용서는 그의 생애에서 안 나타납니다. 비유에서는 나타났어도 용서한다는 없고 죄를 사한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라는 표현을 안 쓴 이유는 다만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한 행보가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초점 때문에 그래 보인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인데 네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러 앉았던 비평가들이 아니 저가 네게 죄를 사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가 쉽냐? 네 죄사함을 받았다가 쉽냐? 그래, 뭐가 쉬운지는 뻔히 알지만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느니라 하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구원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에서 용서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 사면이 등장할지언정 용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용서들은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주로 쓰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 어떤 사소한 그 불이익, 상처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꼭 필요한 응급처치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들. 저 어렸던 시대를 생각하면 선생님이 때린 거. 왜 그땐 그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있었어요. 하나 틀리는 데마다 세 대. 한 문제 틀리는 데 세 대였으니까 교육적인 이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표정은 너는 죽어라. 너는 살아서 내 속을 썩이지 마라. 강하게. 그것도 다 이제 교육열 때문에 생긴 거지만 그때 어떻게 참았을까요? 모두가 같이 맞아서 엉덩이 비비면서 들어올 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때가 신앙이 제일 좋았었던 것 같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용서라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처를 간단한 것만 입히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처를 입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글을 쓴 스티븐 체리라는 영어 제목으로는 힐링 어거니, 그러니까 원한의 치유쯤 될 겁니다. 그 성공의 신부신데 그걸로 아주 논문을 쓰셨어요. 중요한 건 정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란 정답이 없다. 그렇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냐, 어려운 이유를 아냐 하고 책을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읽으면 더 골치가 아파요. 더 정신이 없고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는 용서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의 용서를 하셨어야 했다 이거죠. 신의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우리가 엎어놓은 창조의 이 타락, 하나님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뜻의 왜곡, 이 모든 걸 창조주는 다시 하실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상대방을 그 피해자가 납득하게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바꿔놓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그래서 유일한 용서자례입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의 용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어려운 점은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시원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고 물러나는 것을 용서라 그럽니다. 나 혼자 그 정도 그냥 감수하고 하는 거. 길 가다가 차가 물탕 튀긴 거 그냥 집에 가서 빨고 말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용서에 해당합니다. 그 이상을 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그 정당한 말하자면 그 합의, 확인, 공감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생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죽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피해일 때입니다. 평생 그 피해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살인자가 죽은 자에게 보상을 할 방법이 없고 가해자가 죽는다고 피해자가 살아나지 않고 그 피해자의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 빈자리에 대한 상처를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복을 하고 또 어떻게 술 먹고 잊고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독교 정신에서는 그럼 뭐냐? 이제 이 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고 우리도 살아보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왜요? 우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친하지 않는 겁니다. 현대 사회로 올수록 교회에서마저도 친하지 않는 겁니다. 상처받을까 봐. 개 얘기에 내가 이제 답을 해야 될 순서가 됐는데 저는 개를 잡아먹는 이유가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개를 즐기지 않습니다. 개를 여러 번 개를 기르다 여러 번 죽는 걸 봤어요. 개가 오래 살지 않습니다. 수명이 짧고 나중에 꼭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뻐하다가 나중에 너무 처참해요. 그래서 이제 안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안 보니까 먹겠더라고요. 잘라줘서 고기로 왔는데요, 뭐 고기로 보구야 못 먹죠. 우리가 이쁜 강아지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걸 봐도 평생에 다시는 개를 기르지 않겠다가 되는데 뭐 특정 특정한 가해자가 아닌, 말하자면 여러분 누구 가까운 사람이 병으로 죽었다, 심장마비, 뭐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기어서 죽으면 누구한테 가서 물을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호소를 할 수도 없고, 그 여간만 그 남은 인생 내내 그 빈자리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 빈자리를 본다는 거 아십니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보통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비면 베라벨 생각이 다 납니다. 봉은사에 갔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늘 그 이렇게 쓱 일별하면 다 보입니다. 누가 안 왔구나. 이렇게 인사성은 없지만 기억력은 좋은, 마음이 따뜻하고 깊은, 표정이 덤덤하고 큰, 그래서 얼른 보이지 않는 그런 연기력을 지닌.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이제 쩔쩔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옆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 남편을 잃은 아내, 이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극복시키려고 용서 부추기기를 합니다. 용서 부추기기,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아유, 천국 가면 다 만날 건데 왜 밤낮 그래, 이게 이제 시작이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이죠. 용서란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 하나님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보상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잘못을 추궁하고 보복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무궁한 어떤 영광과 승리로 보상한다를 믿는 것인데, 그 믿는다는 건 방향이란 말입니다. 어떤 문제도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방향은 용서입니다. 용서부터 방향을 잡아놓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를 해서 문제를 종결하고자, 해결하고자 하거나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시작? 이 길로 가는 시작.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 그때 두고 보자. 그거는 빼고. 그때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까지 다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낸 승리와 영광으로 만난다.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적대적 관계, 증오, 보복이라는 것으로 나 여기 멈추어서 있지 않겠다라고 발을 내딛는 방향, 실제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가장 오해가 되는 건 용서가 문제를 종결하고 해결하고 없던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만이 알 수 있는 죄인을 예수의 피로 다시 원래 창조의 영광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용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걸 부추깁니다. 네가 저 그런 놈인데 뭐, 이렇게 자꾸 쉽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아파해야 됩니다. 그 걸음걸음 하나가 아픈 걸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아유, 쟤는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런 놈은 용서라는 거를 적용해야 되는 인생에 나타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속에서의 실제적인 고통과 만나는 그 경악스러운, 감수할 수 없는 인생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용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용서 부추기기입니다. 다 이 강박증이 있습니다. 일단 계속 해결이 되지 않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냥 그만 이렇게 주변에서도 계속 부추기고, 그래서 용서하고 잊자 그러는 겁니다. 잊자. 근데 보세요, 그 책에 인용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북아일랜드 테러 폭탄, 폭탄 테러 사건인데, 그 폭탄 테러로 그냥 이렇게 뭐 역에 서 있다가, 버스 정거장에 서 있다가, 길 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누군가가 같이 가족이 다섯이 서 있다, 셋이 죽고 하나는 팔이 잘리고, 가족 셋이 없어지고 하나는 팔이 잘린 채, 잊었는데도 팔은 안 돌아온다니까요. 이걸 지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용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보복을 하거나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없어진 팔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고, 해결이 나야 발을 떼겠다, 살겠다가 아니라 사는 일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도 내일이 오잖아요. 계속 내일이 오잖아. 그 내일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걸어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날도 아침이 오고, 내일은 죽겠다 그런 날이 다시 오늘이 되고, 내가 먼저 죽는 건 억울하지도 다시 그날이 오고, 그걸 용서를 생각하면서 걷는 게,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자폭과 하나님의 결론 사이의 긴장과 갈등과 그 못 참을 혼돈 속에서 자폭을 보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그러는 게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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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는 걸 용서라 그래요. 제가 설교하다 인상 쓰게 됐죠. 그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 좋게 상대방을 이렇게 덮곤 해요. 그죠? 나 좋게 상대방을 덮죠. 넌 설교하는데 왜 자? 오죽하면 자겠어요. 넌 성경 왜 안 펴? 다 외웠잖아요. 넌 왜 찬송 안 불러? 내가 부르면 너무 튀잖아. 다른 사람들이 주눅이 들잖아. 유머 센스가 없으면 깊은 신앙의 경지엔 갈 수가 없다. 유머 센스는 어디서 나오냐? 삶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나온다. 왜 그랬어?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묻는 게 신앙이 없는 겁니다. 왜라니? 나는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 나는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나는 후회가 안 되는 줄 알아? 왜 와서 다시 물어봐? 거기에 유머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랬어? 넌 몰라도 돼. 나도 아파 죽겠는데 와서 꼭 찍어본다니까. 우리 가위를 가지고 다닙시다. 손가락으로 찌르거든 잘라버립시다. 올해 표 사정없이 자른다. 손가락을 조심하라. 이런 문제들이 신앙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가장 원색적인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라는 이름 아래 나머지 모두를 본인이 하는 가장 피상적이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원초적인 답으로 그냥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 더,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용서 부추기기라고 그랬죠. 두 번째 문제는 용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난 용서했어, 난 용서했어 라고 해서 그것이 영웅이 되고 신화가 되고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건 용서의 자리까지 아픔을 안고 걸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용서를 했다는 것으로 훈장이 되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혼자 극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해결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쉽게 좋아 용서해 그러면 상대방이 무색해진다는 거죠. 내가 천만 원을 훔쳐간대 좋아 용서해 그러면 저게 돈이 더 있나? 피해를 본다는 건 다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이 있답니다. 우리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쪽 편에 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늘 피해자니까 가해자에 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다 법정에서 다루면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면 됩니다. 그건 말고 신앙 속, 기독교 신앙 속에서 용서하기, 피해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에 관한 문제에서 나는 용서했어라는 영론, 기만, 그거 하나 붙잡고 더 이상 인생을 못 사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용서를 하려면 답이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싸움이 이 피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든지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큰 피해가 되면 가장 중요하게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런 피해를 받고도 아무 해결책이 없는 존재라면 내가 요거밖에 안 된다고 이러고 살 까닭이 있어? 라는 문제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피해는 이게 따라 들어옵니다. 나를 뭘로 보고? 아니 나는 밟아도 좋단 말인가? 이 분노. 내가 무슨 의미를 가지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리고 누가 보호해 줄 자도 편을 들어주는 자도 기억하는 자도 없단 말인가? 여기가 그 중요한 싸움이라고요. 여기가. 근데 누가 우쭐대고 자기는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공감을 하고 누가 속 깊은 도움을 받고 한 발 한 발 의지해 나간 흔적은 하나도 없이 어느 날 나는 다 그 미량 얘기인데 예. 교도소에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뿔딱 하는 거죠. 그래? 난 아직 안 했다. 이게 미량입니다. 무서운 영화죠. 너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너 나하고도 해결해야 된다.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씨름을 해야죠. 그래야 상대방의 가치가 있죠. 가해자는 그냥 악마거나 기계거나 재난이 아니라 인격이잖아요. 피해자도 그렇고 서로 그 후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후싸움을. 가해자는 잘못을 했지만 한 인격으로서 취급돼야 되고 피해자도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약자이거나 무슨 잘못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인격적인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 길을 걸어야죠. 어떤 길? 여기 앉아서 분노와 자폭 속에 있으면 그 인생은 거기 가서 고정이 됩니다. 정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떤 경우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내일이 옵니다. 다음날도 오고 그 다음날도 24시간마다 하루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게 돼요. 여기가 중요하죠.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주변에 답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잊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실히 일하시는 그 눈으로 보지만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떠밀어 붙잡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야 되죠. 오래 걸려서 어떤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하시는가. 극복해 한다는 건 해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원한에 그 자리에 붙잡혀 있지 않고 걷게 만든 겁니다. 이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자폭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상처를 몸에 이고 걷는 겁니다. 봐, 아무것도 안 남았지가 아닙니다. 잘라진 팔, 화상 입은 얼굴,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 시선과 당신은 이게 뭐야? 라는 그 본인들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래서 얼른 얼굴을 외면하는 그걸 감당하고 사는 거죠. 인간은 그거보다 크다는 것을, 인생은 어쨌든 끝까지 살아봐야 된다는 것을 가지게 되죠. 그 먼 길을 통하여 용서의 길을 갑니다. 용서의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상하는 것이나 해하는 것이 없다. 뒤집으면 살아생전엔 이런 일들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웃는 게 무슨 뜻이죠? 헤헤, 이게 무슨 뜻이죠? 헤헤, 오줌 쌌는데 부모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손녀 딸년이 헤헤. 웃으시라니까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렇게 웃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한 실수를 감당 못해서 지랄 떨고 유리 깨고 나가 떨어져 뒤지지 말고 살아가라고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상처가 나에게 뭘 만들어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요. 얘기 한번 톡 해보세요. 무슨 회의 한번 해보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공력의 차이가 있어요. 눈빛이 깊어야 돼요. 속이 깊은 얘기가 나와야 되고 어루만지는 손길로 나와야 돼요. 우린 뭐든지 내치르고 그렇게 그럴 자격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겁니다. 자기가 얘기에 참여했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들으셔야 되고 그 한 인격이 실존으로 뱉어내는 육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단 하나의 예의가 더 있다면 상대방이 지루해하면 적당히 끊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일방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얘기를 나누면 집에 가서 내가 모르던 나무 하나 더 본 것 같고 보다 깊은 산을 본 것 같아야지 서로 지 얘기하고 헤어져서 에이 오늘도 괜히 쓸데없는 소리하고 왔다. 밥 먹고 가서 커피나 마시고 디비저 잘걸 괜히 만나서 베레 불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뜻한 말 하나 할 실력이 없고 좋은 인사말 하나 할 실력이 없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지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걸어 나가. 그 짐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 그 인생을 걷겠다라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설명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변명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쉬운 답 내놓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그 상처를 안고 걷는 인생이 뭔지, 그 사람은 어떤 경험과 어떤 특성 속에서 다른 소리를 내는지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신자들의 특별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유로 모이는 단체보다도 교회는 사실 더 깊은 관계 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하나, 말하고 듣는 것 하나 제대로 못해서 사실은 교제가 막히고 있습니다. 아무개나 친할 수는 없습니다. 속을 다 쏟아내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다 창자까지 다 꺼내시면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들어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상대방 인생 아닙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정답은 얘기하지 마시는, 싸움을 하지 마시고 편히 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들, 성경 말씀에 익숙한들 뭐에다 써먹겠습니까? 뭐에다 써먹겠습니까?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뭐죠?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그건 애국가고, 그건 애국가고, 아궁이에 늘 장작팬 부스러기가 되십시오. 고구마 고먹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로 사는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우리 먼저 서로 따뜻하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편들어 각자의 짐을 지고 가는 일에 우리가 모두 기쁜 동지고 함께 길 걷는 친구가 되도록, 그래서 반갑고 기쁜 식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일 오늘 이 2박 3일 실컷 했습니다. 돌아가거든 이렇게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나와서 웃으며 교우들을 맞이하고 교회 지키는 책임 있는 신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